열왕기하의 22장과 23장 말씀은 요시아 왕에 대한 역사입니다. 요시아 왕의 역사를 읽어보시면서 느꼈었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때는 이미 앞선 왕들의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미 다 기울어졌고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그때 요시아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보기 위해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엎어져 있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결국은 그의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라가 회복하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노력한 왕도 없었고 그만큼 기도한 왕도 없을 만큼 극찬을 받았던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그런 노력도 결국은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양면 모두를 다 보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요시아 왕의 역사는 예레미야 선지자 역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 요시아 왕의 13년째부터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나라가 망했던 시드기야 11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시아가 어려서 왕이 되었으니까 성인이 돼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일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함께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선지자들과 함께 일을 했고 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지만 예레미야도 끝에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나라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개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우호적이죠. 23장에서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실 그 앞에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히스기야도 있었고 또 요아스 왕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도 있었고 아사 왕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다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요시아처럼 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시아가 최고의 신앙개혁가로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런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못한 것을 보면 요시아 일생이 한편으로는 담대한 젊은 왕의 개혁이 있었던 시기이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했던 미련과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34장 말씀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친 다음에 요시아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의 역사를 보시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몬 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갖추거나 그렇게 할 틈도 없이 아버지가 일찍 요절을 하는 바람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살 때 제16대 유대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8살 어린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뒤에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런 왕실의 어른들이 이 어린 왕을 잘 보살피고 지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년을 재위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31년간이 요시아 왕이 재위했던 기간인데 이 시기가 또 유다 왕국 안에만이 아니라 이 왕국을 중심으로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수르가 치열하게 이 마지막으로 이 전체 세계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 나라의 그 거대한 제국들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다 왕국도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키고 슬키면서 이 요시아 왕의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여덟 살 때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또 그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즉위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살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 그럽니다. 역대하 34장 보시면 이제 성인이 되기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내 신앙이 좋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청소년 왕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좀 세월이 지나고 나는 12년 되었을 때 나이가 20살 되었을 때 이때부터 왕실 왕궁 안에 또 성전에 나라 안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그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 때 들여왔던 우상들을 철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철거해내는 속도가 전광석화와 같고 또 이 젊은 20살짜리 젊은 왕답게 패기 있게 좌면우고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 우상들을 끌어내고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26세 되었을 때 이제 만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 26세가 되었을 때 이때 시작한 것이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 작업을 시작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때 율법책을 발견해내고 그 율법책을 다 같이 읽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집트군이 팔레스틴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는데 그 바로누고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이집트 왕을 상대하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그 일생이 마감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국내적으로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55년간 통치했고 아버지는 2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 이 므낫세 왕의 시대에 저질러진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평가할 만큼 이 므낫세 시대는 긴 시간 통치하면서 단 한순간도 평화로운 시대가 없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했고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할 만큼 통치자로서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나라 안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정의도 그렇고 이 정치적인 질서도 그러하고 한 가지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체제도 붕괴되었고 정신도 사라지고 신앙도 없어져 버린 그런 시기에 8살 어린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므낫세 왕의 때까지만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체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왔다가 18만 5천 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퇴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내전 상황 속에 휩싸이다가 점점 이제 아수르는 나라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고 생겨난 신흥 강국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하게 될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그 이전에도 유명한 나라였지만 그 전에도 유명한 나라였고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위치해 티그리스 유프라테 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문명의 발상지역 훌륭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제대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다가 아수르가 몰락해가면서 그 틈을 타서 아주 느부갓네살이라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그 지역 전체 지배를 위해서 굉장히 야심적인 패권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나타나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니까 남쪽에 있던 이집트도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가 퇴조해 가는 이 틈 사이에 빨리 이 지역을 장악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싶었던 아수르, 이 이집트가 군사를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서 이 지역으로 군사적인 작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운명을 걸고 이 지역 전체 패권을 두고 전쟁이 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이 요시아가 왕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에 일도 한 가지도 간단한 일이 아니고 밖에 일은 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 국내외의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대표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나훔이나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수르가 이제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가시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우리 니느웨 그러면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가서 전도했던 곳이죠. 이곳이 그 나중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가 되게 되는데 이 수도가 BC 61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점령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좀 사라지게 되고 그 아수르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그냥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어서 누가 여기를 먼저 차지하느냐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또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시아 왕의 즉위 13년째부터 요시아가 적극적으로 신앙개혁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야심차게 진행했던 20세 조금 지났을 열심히 우상 숭배를 척결해 내던 그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이 요시아 왕의 신앙적 개혁 운동을 지지하고 돕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바벨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보기에는 저쪽 강 건너 끝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가 얼마나 멉니까? 그 먼 쿠웨이트와 이라크 그 접경 지역점에서 생겨난 나라이니까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점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거리도 너무 멀고 별로 그렇게 겁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예레미야는 그걸 경계시킵니다. 이 아수르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마지막 끝에 가면 이제 이 바벨론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끝에 가면 바벨론은 더 이상 유다 왕국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상대에서 싸우다가 우리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남은 자들 살아남아서 훗날을 기약해야 돼.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내는 이렇게 어려웠고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 저질러진 일 때문에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붕괴된 상태였고 그런데 국제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삼강국이 서로 맞충돌을 하면서 유다 왕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로서는 이게 눈치를 봐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들끼리의 충돌이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시기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느고라고 하는 느고 왕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28왕조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중동 전체 지역을 장악하려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머기또 쪽으로 사해에서부터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쭉 진격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요시아 왕은 이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 지나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 성경에는 그 이유까지는 자세히 지원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이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집트로서는 힘이 약해진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이 더 이상 진격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수르를 지원할 명목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수르 군대와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기에 아수르가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 전체에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시기에 빨리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유대 왕국을 이집트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바벨론이 이쪽으로 진격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유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땅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요시아 왕으로서는 유다 왕국의 요시아 왕으로서는 아수르에 대한 옛날의 그 좋지 못한 역사적인 악감정이 많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가 그 아수르를 돕는다는 게 위험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집트 군대에 맞서는 전쟁을 요시아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612년에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수르와 이집트의 동맹을 의미했고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저지해 보려 했던 그런 시도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요시아로서는 이걸 가만 놔두면 아수르가 다시 우리를 지배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동맹을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 요시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의 군대와 이집트의 군대가 운명을 건 대회전을 합니다.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중동 전쟁사에서 유명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이집트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더 이상 그칠 것이 없는 속도로 전체 지역을 장악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BC 606년에 처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598년, 578년 계속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면서 드디어 유다 왕국도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시아 왕은 처음에는 이집트가 무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동맹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섰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을 도우려 했던 것인데 오히려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유다 왕국을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생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자, 지금들은 좀 산만하게 말씀드렸지만 안과 밖에 세계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다 얽혀있는 내용들인데 이 시기에 요시아가 왕이 돼서 어린 나이에 청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로서는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는데 첫 번째 숙제는 이런 국제 정세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라의 독립을 지킬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집트도 무섭고 바벨론도 무섭고 아수르도 무서운데 이 세 나라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대격돌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왕이 되는가라는 것이 요시아 왕이 가졌던 첫 번째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둘째는 내부적인 개혁이었어요. 이 내부적인 개혁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이 나라 안의 모습이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개혁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 안에 이 부정한 모든 우상 숭배 세력들을 다 소탕해내고 나라를 정결하게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 작업이 전개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그 요시아 왕에 의해 전개되었던 그 신앙 개혁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대체로 이스라엘 신앙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성전에서의 제사 예배였고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의 큰 중심이 두 가지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두 가지인데 요시아 왕의 시대 두 가지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전 보수 작업에 필요했던 것은 그 앞에 왕들이었던 그 므낫세나 아몬 왕의 시대에 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왔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 있던 모든 신전들을 이 성전들에 다 세웠고 무슨 전체 숭배하는 것이거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신을 섬기는 것이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무당 박수 이런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 예루살렘 수도 안에 끌어들여 놓아서 예루살렘이 마치 인근 모든 나라들의 종교들을 다 함께 모아놓았던 종교 박람회장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청소해내고 깨끗하게 정돈해내고 성전의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능을 회복해야 나라 안에 모든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서둘러서 성전 수리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국가도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겠는데 그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사장들도 용서 선언도 받고 이런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백성을 정결케 만들고 신앙적인 전통을 지켜나가고 하는 일은 본래 기능의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전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빨리 성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제사장들도 보이지 않고 성전의 문은 닫혀 있고 그 마당에는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다 득실거리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금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은을 갖다 바치고 해서 많이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성전 보수 작업을 해서 성전 기능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찾아낸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율법책이야 당연히 제사장들이 가지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책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처럼 이 책 한 권만 들면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그런 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미쳐가지고 온갖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그러면서 이방 땅의 모든 종교들을 다 도입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 저러다가 언약궤도 파괴시키고 모든 율법책도 다 불살라버리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 광기 어린 므낫세 왕의 그 성전 모독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율법책을 어디에 숨긴 것 같아요. 절대 찾아내지 못하는 곳에 깊은 성전 어느 곳에 뭐 비밀 장소에다가 율법책을 숨겼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책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시기가 아니고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책이 유일했던 시기인데 그 책을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율법책의 말씀들이 많이 숨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 신약시대이죠.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불탔을 때도 사람들이 그 파피루스로 된 기록된 성경책을 유대 광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어떻게 밤중에 몰래 훔쳐서 이제 옮겨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숨겨두었던 것들 중에 아직도 못 찾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시절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숨기거든요. 지금까지 못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어디에 숨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불태울 때 그때 성경책, 율법책을 또 어딘가 숨기는데 광야로 가지고 가서 광야에 자연 동굴들이 있잖아요. 그 동굴 속에 숨겨놔요. 그리고 오랫동안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천년 동안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와가지고 양치는 목동들이 돌팔매 시합을 합니다.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돌팔매 시합을 해요. 저 건너편 동굴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돌을 집어던지는 게 시합을 하는 돌을 집어던져도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무슨 항아리 같은 것들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상해서 가봅니다. 가서 꺼내보니까 로마 시절에 숨겨두었던 율법책들을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오늘날 성경책의 대부분은 그 사해사본이 원전이 되어서 만들어진 책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절의 성경이니까요.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보존되어야 되겠는데 이 시대는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아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는데 어딘가 숨겨두자고 숨겼는데 아마 므낫세 시절에도 이 성경책들을 성전 깊은 어떤 곳에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다 뭐 뜯어내고 보수작업하다가 보니까 한 곳에서 책이 찾아졌죠. 그런데 그 책을 찾아와서 왕 앞에서 읽었는데 왕이 읽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옷을 찢었다 그럽니다. 왠고 하면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가 너무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생활도 그렇고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나라가 다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발견한 율법책 가운데 왕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일 것이다 라고 봐요. 신명기 28장 30장 말씀일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지만 이 말씀들 하지 못하면 속히 망하고 다 쫓겨나고 그렇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시야 왕이 경악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대신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 너에 대해는 망하지 않고 너는 편안히 죽어도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지만 나라 망하기로 작정된 이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두 가지 모두를 개혁해냅니다. 성전 기능도 회복시키고 율법도 살려내요.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요시야의 신앙 개혁 정신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율법 회복하겠습니다. 제사도 되살려내겠습니다. 했을 때 그의 시대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왕이 또 그 정신 이어받아가지고 앞선 요시야 왕의 그 신앙 그 정신들 우리가 또 더 잘하겠습니다. 더 회복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시되 왕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많은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너무 늦으면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이라는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때를 주셨을 때 이때 회개하고 이때 돌아오고 이때 고치고 이때 새롭게 되고 해야 될 이 중차대한 시기가 오늘이라는 시기다라는 거죠. 요시야의 뒤를 이었던 왕들이 그 오늘이라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미완으로 끝이 나게 된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요시야 왕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정말 위기의 시기에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지만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처음부터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극찬을 받게 되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만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했던 그의 뜻은 후대 사람들이 이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완의 아쉬움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마지막 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 새로운 결단들이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